시편 6번 메시지. 열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에 관한 다윗의 관념. 성경 시편 9편부터 14편까지. 우리는 시편의 배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았습니다. 시편 1편은 겉으로 보기에 뛰어난 시작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매우 소극적인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2편이 1편에서 높여진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에서는 다시 다윗의 인간적인 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서는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뛰어남에 대한 다윗의 영감 어린 찬양입니다. 시편 9편부터 15편까지는 또다시 인간적인 관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계시는 시편 16편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우리는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시편 17편부터 21편까지는 시편 16편의 수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나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와 9편부터 15편까지만큼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시편 22편에서 24편까지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올라갑니다. 시편 22편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외치셨던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24편에서는 이 목자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1969년에 우리는 시편에 대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시편에서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시편 1편부터 21편까지의 영적 수준을 그린 도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판된 도표는 시편이 쓰여진 방식에 대한 조망을 줍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시편 15편과 16편을 다룰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율법에 따라 흠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서 율법에 따라 흠없는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율법을 범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율법을 그렇게 높였지만 우리아에 관한 일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결국 10계명 중 마지막 5계명을 깨뜨린 것을 봅니다. 그는 살인했고 간음했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으며 우리아에게 거짓말했고 그의 아내를 탐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신성한 속성을 표현할 인간적인 미덕들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이 10계명의 마지막 5계명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탐욕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탐욕이 인류 가운데 없다면 천국이 실제로 이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문에는 매일매일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보도됩니다. 땅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율법에 따라 흠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지켰던 유일한 한 사람은 시편 16편에 나타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어 인간의 삶을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생활을 사시면서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속성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미덕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장막의 유활자이시오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메시지에서 시편 15편과 16편에 관해 더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시편 9편부터 14편까지를 다루기 원합니다. 시편 9편에서 우리는 열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다윗의 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열방 가운데 많은 원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국가로 재건되었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내부에 심지어 그의 지방과 가족 가운데에도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우두머리 대적이 되었습니다. 시편 10편부터 14편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만큼 사람의 상태에 관해 완전한 그림을 제시해주는 구절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기 힘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곁에서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이 시편들에 나타난 다윗의 관념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곁에서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그 경륜 안에는 중심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심 노선은 그리스도께서 배필, 즉 교회를 갖기 위해 확대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입니다. 그러나 시편 9편부터 14편까지에 있는 다윗의 관념은 이 중심 노선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관념은 중심 노선 곁에 있는 부수적인 노선인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중심 노선이 아닙니다. 율법은 중심 노선 곁에 있는 옆 노선입니다. 선악의 원칙.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에 근거함.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관념은 선악의 원칙, 즉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다윗이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시편들 안에서 다윗 자신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과 악을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언제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1962년에 미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의 모든 메시지는 생명나무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시편 9편은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다윗의 관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정으로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심.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정으로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비단에서 그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심지어 만왕의 왕이시지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하시는 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와 공정으로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공정은 곧 정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율법에 따른 것이고 선악 지식의 나무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나라를 도말하심. 다윗은 하나님이 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나라를 도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심.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그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선하시지 않고 다윗에게만 아주 선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송사를 변호하고 그의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신성한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찬미를 전함.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찬미를 전했습니다. 기사는 경이로운 일들이며 여기서의 찬미는 미덕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또 그분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과 미덕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심. 다윗은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그분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학살당한 자를 기억하시고 괴롭힌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학살당한 자를 기억하신다면 다윗은 그의 음모로 그에게 살해된 우리아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충고함.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편 9편부터 14편까지에서 다윗이 쓴 것은 구약에 따른 것도 아니고 신약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윗의 말일 뿐입니다. 열방이 그들이 만든 웅덩이에 빠짐. 다윗은 열방이 그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들이 숨긴 그물에 그들 자신의 발이 걸리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은 음부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음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음부로 보내어 음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어떠한 종류의 기도입니까? 이것이 신약입니까? 이것 또한 다윗의 말일 뿐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음. 다윗은 또한 궁핍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며 괴로움 당하는 자의 소망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곤고를 돌아보시고 죽음을 면치 못할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함.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곤고를 돌아보시고 죽음을 면치 못할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죽어야 할 운명임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 당신은 열방에게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죽을 사람이고 나는 당신의 돌보심 아래 있으며 나의 곤고를 당신이 돌아보심으로 그들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의 아내는 사실상 그가 죽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천년 후에 마태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할 때에도 그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 한 가지 죄를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상태에 관하여 시편 10편부터 14편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상태에 관한 다윗의 관념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따짐.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라고 따졌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기도한 것에 따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제가 고난당하여 당신이 필요할 때 숨으십니까? 제가 당신께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당신은 더 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에게 악하게 구는 자의 죄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함. 시편 10편부터 2절부터 11절까지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악하게 구는 자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자를 묘사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2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 구절들에서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함. 시편 10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는 사람의 상태를 제시한 후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함. 시편 10편부터 14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모두 소극적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이 구원받음을 찬양하지 않고 열방이 멸망함을 찬양했습니다.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분의 눈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심.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분의 눈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땅은 벌써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억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자신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에 대해 무감각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서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요청과 여호와께서 기꺼이 악한 자의 혀와 입술을 처리해 주심. 시편 12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요청과 여호와께서 기꺼이 악한 자의 혀와 입술을 처리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거짓을 말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의 관념은 완전히 율법과 선악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그것들로 뒤얽혀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상의함. 시편 13편은 다윗이 그의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신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는 동안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어리석은 자를 다루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 시편 14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어리석은 자를 다루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관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4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이 포로됨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9편부터 14편까지는 매우 경건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의 사상과 관념은 전부 율법과 선악 지식의 나무로 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들은 그의 복지에 관한 다윗의 생각입니다. 원칙상 이 6편의 시는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와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권익과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윗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이득과 개인의 안정과 개인의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시편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2편과 8편에 있는 생명나무 노선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신성한 계시의 원칙에 따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결코 우리의 방법이나 관념에 따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학구적이고 많이 배웠을지 모르나 성경에서 아무런 신성한 계시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천연적인 이해력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귀히 여기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워치만이 형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70년 동안 주의 회복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 성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성경 원칙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우리를 비평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시편 1편과 2편의 차이점과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와 시편 8편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이 라이프 스타디 집회를 갖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시편 9편부터 14편까지를 보았습니다. 성경 원칙에 따라 우리가 본 것에 근거하면 이 6편의 시 안에는 신성한 계시의 수준에 이른 어떠한 요점도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원칙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좌를 가지고 계시며 또 실제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웁니다. 더 나아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의 의향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세상은 타락한 인류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원칙에 근거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인류는 타락하여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는 왕으로서의 권위의 보좌가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사랑의 보좌입니다. 이 권위의 보좌는 오늘날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심지어 매순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고 긍휼을 받기 위해 이 은혜의 보좌를 접촉하러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이지만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말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사랑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가지고 인애로서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칠 때 지배하는 원칙들을 주의해야 합니다.